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증인, 주인으로 살 것인가, 세상의 하인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증인, 주인으로 살 것인가, 세상의 하인으로 살 것인가.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또 하나님 말씀 묵상에 가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우리는 이사야서를 다루었었는데요. 선지서에서는 가장 긴 66장의 분량으로, 그래서 그냥 읽어가다 보면 얼핏 이게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감을 잡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근데 우리가 지금 역사를 흐름으로 따져가듯이, 역사적인 흐름으로 이게 어느 시대 어떤 사건들을 배경으로 이렇게 이 글들이 적혀진 거고 이 선지자가 활동했는가라는 이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면서 읽어가면, 그래도 우리가 비록 큰 분량이라고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그 흐름과 또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일단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역사적인 그 왕권 시대로 말하면 남유다 왕국의 우시야 왕, 요담, 아하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왕 이런 시대와 관련된 이야기들이었죠. 히스기야 왕이 그 악했던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이 저질렀던 그 잘못들을 이제 종교 개혁을 통해 이제 다 고쳐가면서 나라 전체를 이제 말씀대로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한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우리가 보았었는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으로 서고자 하는 그 히스기야의 마음을 크게 흔들고 두려움을 주며, 그래서 결국은 말씀 앞에 가는 것에 대한 그 온전히 서지 못하게 했던 그런 나라가 있었죠. 그게 바로 아시리아였습니다. 이번 주간은 그래서 이 아시리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멸망을 예고하시는 말씀, 바로 이제 나훔서를 우리가 먼저 살피려고 합니다. 이미 뭐 열왕기하 17장에서 20장의 역사를 나누는 그 주일 그 이전 주일 말씀에도 아시리아가 어떤 나라다라는 걸 대충 살폈는데, 이 나훔서는 이 아시리아의 몰락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반복해서 우리가 좀 아시리아의 역사와 그 배경을 좀 되새겨 보면서 묵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수르의 역사는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홍수 후에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의 그 다섯 아들, 그러니까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 이렇게 다섯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 아수르의 후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셈 계통의 혈통이 이제 아수르이고 아수르의 후예들인 겁니다. 창세기 10장 11절 12절을 참고하면,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개척한 도시들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고, 또 그 같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 함의 손자였던 니므롯, 바벨탑 사건의 어떤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니므롯의 후예들도 함께 있으면서 그 메소포타미아 땅을 가지고 서로 이제 경쟁을 다투는 그런 관계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파워포인트 화면을 참고해서 좀 보시면 되는데, 지금 파워포인트 표에 나와 있는 그 연대표는 BC 2000년 이전의 그 사건들은 성경적 연대와 잘 맞질 않습니다. 이게 뭐 교회적인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큰 그림으로 전체적인 그 흐름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수메르 문화가 시작이 되는데, 이 바벨론과 아수르가 같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서로 이제 패권을 다투며 살아오기 때문에, 지금 표를 보시면 그렇게 이제 한 줄기로 이 빨간색 계통의 줄기로 내려가면서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으로 이제 아시리아가 최초로 등장한 것은 BC 1830년경, 그 바벨로니아의 지배를 받았다라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는 BC 18세기 중엽, 지금의 이제 이란이 있는 지역에서 다른 민족처럼 작은 부족 국가로 시작을 했고요. 400년이라는 긴 기간에 걸쳐서 이제 조금씩 이제 세력을 키워나간 거죠. 그러다가 이제 BC 1400년대에 아나톨리아 지역의 히타이트,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카사이트, 이제 고 바벨론 왕국이죠. 그 남쪽의 이집트, 그 동북방의 미탄니 이런 민족들이 다 이제 이게 힘이 막 분산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오리엔트, 그러니까 동방 지역에서 일정 지분의 그런 서로 이제 힘을 갖는 나라들로 그렇게 성장을 했거든요. 그렇게 그런 그 사회력 속에서 근근히 명맥을 이어오던 아시리아는 BC 1390년 아수르의 그 우바리트라는 이 걸출한 인물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이제 전기 역사를 맞이하죠. 그는 이 아시리아를 이제 통일을 이루고, 그리고 이제 미탄니 왕국의 속국이었는데 거기를 벗어나서 독립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방 오리엔트의 이제 하나의 국가로 존재감을 드러내죠. 그래서 중동의 지리상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그 이점을 이용해서 이 상업 중개지를 바탕으로 이제 부를 쌓고 BC 1200년대부터 자유농민을 중심으로 조직되고 또 철제 무기로 무장한 군대의 이런 힘을 원동력으로 해서 그 지역의 이제 패자 국가로 패권을 다투는 그런 국가로 발돋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는 나라 전체가 군국주의적인 조직으로 유명하고요. 그래서 그 군대 전체를 철제 무기로 이제 무장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아시리아 역사는 한번 팽창한 뒤에는 오랜 기간의 내란과 혼란의 시기를 겪고 그리고 이제 그걸 극복하면서 또다시 이제 비약기를 가지게 되는데 이제 그때 이제 판도가 더 확대가 돼가지고 최초의 이제 제국의 형태를 가지는 인류 최초 제국의 형태를 가지는 시기 아주 다이나믹한 그런 역사의 그 수순을 밟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는 BC 1300년경 한때 그 카사이트 왕조의 수도였던 바벨론을 이제 점령을 했다가 내분으로 다시 빼앗기기도 하고 그래서 몇 차례 위기와 굴곡을 거치지만 잠재력은 이제 축적돼 간 거예요. 그래서 BC 1275년 한때 자신들을 지배하던 그 미탄니를 이제 멸하게 되죠. 미탄니 왕국을 멸하고 그리고 BC 1100년에는 티글랏빌레셀 그 1세 때 최초로 이제 지중해까지 진출하면서 이집트와도 이제 접경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의 사후에 극도로 이제 이 또 아수르가 쇠약해져서 티그리스강 상류의 작은 땅으로 이제 쪼그라들고 이런 상태로 또 한 200년의 시간을 흘러가게 됩니다. 시간이. 그래서 아마도 이 시기에 아마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는가. 우리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역사로 보면 디글라필레셀 3세가 요나 선지자의 경고를 받았던 그 아디드 니나리 왕을 잇는 다음 왕인데 이미 거의 1000년에 이르는 오랜 그 이 역사 기간을 거친 이 아시리아는 이런 회복의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이제 군국주의적 체제를 강화하고 더욱 공격적인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그 회복이 됐는데 그 힘을 가지고 오히려 더 이 어떤 인간 중심의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의 통치 방법도 완전히 힘으로 하는 통치 방법이었는데 아시리아가 역사 속에서 특별히 주목받고 유명한 건 뭐냐면 그 점령지에 대해서 굉장히 가혹하기 그지없는 그런 통치를 했던 겁니다. 일단 아시리아의 지배를 인정했던 나라가 뭐 배반이라도 할 것 같으면 그 보복이 너무 무자비하고 너무 이제 심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이들의 잔악성을 기록한 문서를 보면 참고해 보면 그런 내용이 그래요. 나는 그들을 죽이고 피로써 산을 붉게 물들이고 모든 골짜기와 절벽을 시체로 메웠다. 병사들의 목을 잘라 그것을 쌓아 올려 그들의 마을을 향해 산을 만들었다. 나는 도시의 문에 큰 기둥을 세우고 반란의 주모자들의 가죽을 모조리 벗겨 그 가죽으로 기둥을 삼았다. 또 어떤 자는 기둥 속에 처박아 넣었으며 또 어떤 자는 말뚝에 꽂아 기둥 위에 세우거나 기둥 주위에 말뚝에 결박하였다. 또 수많은 자의 가죽을 벗겨 벽에 발랐다. 반역한 관리들과 궁정의 신하들의 수족을 잘랐다. 이런 식의 기록이거든요. 이게 아주 방대한 기록 중에 극히 일부분인 내용인 겁니다. 아슈르 나시르팔이라고 하는 이 왕의 연대기에 이제 그가 이렇게 했다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의 명을 받들어 나는 만나이 땅으로 밀고 들어가 승리했다. 나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마을과 도시들을 점령하고 약탈하고 파괴하고 불살랐다. 나는 사방 15일 행군 거리 안의 지역에 재난을 퍼부었다. 이런 식입니다. 근데 반란 소식을 들으면 이 사람들은 한 여름에도 막 그냥 300-400km를 그냥 사정없이 달려가서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토벌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시리아인에 대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일이다 이렇게 이제 별칭으로 불러올 정도였다고 하죠. 이런 증거에 대한 기록이 바로 나훔서에도 나와요. 나훔서 3장 1절에 3절을 보면 화 있을 진저 피 성이여 그 속에는 괴훌과 강포가 가득하며 늑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달리는 말, 뛰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살육당한 때 큰 무더기의 죽음,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나니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하고 있죠. 아주 굉장히 잔인했던 민족입니다. 아시리아는 BC 911년 그 아다드 니나리 왕이 등장할 때 요나 선지자를 통해 그렇게 회복의 전기를 분명히 맞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요나 선지의 혜택을 입은 이 아다드 왕이 인근 여러 나라와의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점령기에 대한 아시리아의 아주 격렬하고 무자비한 어떤 그런 지배 방식들이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아수르는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회초리로 그렇게 이제 부름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을 잊고 자기 스스로 인간을 다스리고 통치하겠다. 그런 식이 되니 사람을 아주 잔인하게 짓밟고 통치하나도 살인기계가 돼버리는 겁니다. 어쨌든 분명한 건 요나 선지자가 개입한 이후, 그리고 그 이전과 이렇게 구분을 이제 보통 역사적으로 하는데, 그 신아시아, 신아시리아라고 이렇게 부르기까지 하거든요. 그때 이제 아시리아가 최전성기를 이루는 때입니다. BC 911년에서 한 600년 초까지. 그래서 이스라엘과의 연결성을 보면 이미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아시리아는 북왕국 그 이스라엘의 므나헴 왕 때 침입을 해서 자신의 왕국을 보존하고 싶었던 이 므나헴이 이 아수르 왕에게 은 1000달란트를 그 귀족들에게 다 뺏어다가 뇌물로 갖다 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었죠. 그리고 이제 베가 왕 때에는 아수르의 티글라필레셋 3세가 쳐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이스라엘 여러 도시를 빼앗고 많은 사람을 이제 포로로 잡아가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시리아는 이제 그렇게 점점 세력을 펼쳐가면서 유다 왕국도 공격을 하죠. 그래서 유다의 그 아하스 왕 때 티글라필레셋과 군신 관계 또 부자 관계, 그러니까 억지로 그렇게 이제 이 원치 않는 그런 이 연결을 갖게 됩니다. 그 다량의 금은 기물을 막 보내니까 결국도 뇌물 바쳐가지고 이 유다의 아하스 왕도 그렇게 이제 자기의 어떤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BC 721년에 이제 사르곤 이 장군이 아시리아 왕위를 찬탈하고 왕이 된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결국은 이 북왕국이 BC 722년에 이제 몰락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이 사네립 왕 우리가 기억하죠. 유다를 침공했던. 그래서 이제 여세를 몰아서 이 사람이 북왕국을 무너뜨리고 남유다까지 쳐들어오는데, 그때 이제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결국은 이제 믿음으로 뭘 세워가고 막 노력을 하다가 이런 위기를 만나면서 어떡한 거예요? 도저히 이제 이길 수 없다, 두렵다, 너무 잔인하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막대한 그 배상금을 줘서 사네립을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게 했었죠. 근데 이제 그것도 잘 안 돼가지고, 뭐, 막 결국에는 쫓아와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라, 그런 바람에,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그래서 그 군대 18만이 한꺼번에 죽는 그런 일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사야서를 살피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역사적인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후 아시리아는 거침없이 뭐 페니키아, 뭐 시리아, 히타이트를 막 차례로 격파를 하는데, BC 671년에는 아시리아의 가장 현명했다고 할 수 있는 왕, 아슈르바니팔, 이 왕이 이제 이집트까지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오랜 수도, 옛 수도였던 테베를 이제 괴멸시킴으로써 역사상 처음으로 전 오리엔트 동방 세계를 아우르는 그 대제국, 비로소 최초의 제국을 이루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요런 얘기가 바로 나오면서 3장에서 언급을 해요. 자, 그래서 철제무기와 군국주의로 무장한 아시리아가 고대 중동 최초의 통일제국이라는 영광을 차지하게 됩니다. 뭐 근데 이제 이집트 같은 경우는 아시리아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멀잖아요. 한 2500km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사실 이 통솔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는 뭐 비록 한번 패해서 결국은 뭐 주권을 뺏겠다고 하지만 뭐 그래도 뭐 군대들이 왔다 갔다 하기엔 쉽지 않으니까 끝까지 뭐 아시리아의 뭐 속국이 돼서 뭐 역사가 흘러간 그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BC 2000년대에서 BC 600년 중반까지 민족 이동의 대혼란기를 거치는 아주 긴 역사의 시간 동안 이 동방 오리엔트 세계에서 이와 같이 정치적 독립과 통일을 유지했던 나라는 이 아시리아가 어쨌든 유일하다는 거야. 그래서 아수르 왕도 그래서 결국은 뭐 그런 큰 나라를 차지하니 당연히 교만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지역의 어떤 왕이든 자기가 잘나면 뭐 자기가 신의 뭐 대리자다, 자기가 신이다 뭐 이딴 식으로 하듯이 뭐 아시리아 왕도 그랬던 거예요. 자기가 신의 대리인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국민을 통치하고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아시리아가 뭐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던 시기 하나님께서 그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저들을 다시 회복하는 기회를 주셨는데, 비록 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후 외형적으로는 나라를 최고 부강한 어떤 제국으로까지 만들어가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받아야 되는 최악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 얘기가 지금 그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훔서의 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억지로 굴종하는 것 같은 그 이 요나. 요나 선지자의 그 이 우리가 그 이미 살폈지만 그의 순종은 참 너무 그냥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순종 아니었습니까? 근데도 분명한 건 그의 그런 순종의 길, 어쨌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아주 크신 일을 했었던 거죠. 요나는 하기 싫어서 억지로 끌려가다시피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낳고 아수르가 회개하고 회복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사건을 볼 때 우리가 묵상할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전도자의 사역, 전하는 자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자가 하는 일, 어떤 능력, 말, 재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순종이 얼마나 의미 있고 하나님이 크신 일을 이루는 그런 통로가 되는가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그 어두운 세상 아수르로 강력하게 꼭 보내시려고 했던 아니 그 부강국도 정신이 없는데 굳이 거기서 이 선지자를 뽑아서 그 땅에 보내시는 그 땅에 보내시는 이런 걸 볼 때 택함 받은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사명이 있는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볼 때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 어두움은 우리가 빛을 들고 들어갈 우리의 사명 지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이 계시록까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면 그래야 결국 택함받은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가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증인된 삶이라는 건요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됐다라고 할 때 그 새사람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알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빛, 증인 이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부터 그리고 역사가 흘러서 출애굽 이후에 그 시내산 약속을 통해 볼 때도 이 증인이라는 사실은 너무 정확하게 계속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나라의 시작이다라고 할 때 홍수 이후 볼 수 있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를 부르신 게 결국은 증인 삼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그 증인이라는 그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 그렇게 부르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건 그가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그러니까 증인으로서 이렇게 우리를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역사가 그런 약속 앞에서 흘러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흘러가다가 이제 결국 시내산 그 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그들이 도착했을 때도 말씀하신 게 뭡니까? 출애굽 19장에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얘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살핀 이사야서를 통해서 정확히 말을 하죠. 43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단지 이사야 뭐 지금 우리가 보는 구약에서만 이어지는 역사가 아니고 이 이야기가 신약으로 계속 흘러갑니다. 신약에서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러셨냐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보냈다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된 사람으로 가장 영광스럽고 축복된 일 우리의 새 사람 된 모습은 그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증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으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거죠. 빛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바로 그런 존재가 성도된 가장 축복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말은 단지 뭐 신약에서나 뭐 나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처음부터 존재하는 그 성도의 목적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것을 뭐 사람들을 뭐 교회당으로 데려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건 전도가 아니고 인도죠. 그러니까 전도자란 뭡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전하는 그게 전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전도자는 창세기부터 이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성경에 옮기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에 옮겨 심어주는 사람,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드러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전도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런 증인, 전도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는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정말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뭐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부름받은 하나님, 성도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방 속에 하나님을 알리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섬겨갈 때 그냥 밥 싸주고 시간 내주고 뭐 어려운 문제 들어주고 뭐 같이 있어주는 이런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요. 반드시 그런 모임과 무엇을 통해서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전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예배든 셀 모임이든 봉사든 그 모든 것의 목적이 다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바르게 전해서 그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는 주도적인 성도로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키운 내 제자니까 평생 동안 내 제자로 지나 이게 아니고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낳았고 길렀지만 이 아이들이 이제 한 20살 되면 다 독립해 나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섬기는 일들은 내 제자, 내 나와바리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사명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 부름받은 성도들 모두가 해야 되는 온 교회가 집중해야 되는 거룩한 사명이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로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바르고 온전히 배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만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해야 되는 거죠.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심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냥 통로예요. 전하는 자예요. 외치는 자예요. 그래서 내가 정성을 들이고 노력해도 되지 않는 그 변화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변화되더라는 거죠. 이게 내 정성의 결과일 때 대부분 보면 나의 수고, 나의 관계, 나의 어떤 인간과의 어떤 그런 능력으로 이들을 붙들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그 관계 속에 혜택받는 건 좋아서 있지만 정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주도적으로 서야 되게 하는 그 길로 이렇게 이끌려고 하면 이게 다 떠난다는 걸 우리 분명히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만족을 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살리는 영혼의 온전함을 알리시고 영생의 길을 주시고자 하잖아요.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시잖아요. 그 길이 좁은 길이든 험한 길이든 우리를 부르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 교회로 모인 사람들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걸어야 되는 그 좁은 길, 정말 생명의 길로 가자고 하면 자기가 원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다르니까 나를 절제해야 되고 또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저건데 그게 아닌 다른 길이 제시되니까 결국 다 떠나고 마는 거예요. 신약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막 우리의 왕이다, 뭐 우리의 뭐 구세주다 쫓았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그 모든 백성들에게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 그 길을 그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본질을 얘기하니까 어떻겠어요? 대부분 다 예수님을 떠나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삶이 바뀌는 진정한 변화는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심이 나를 깊이 만질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거듭남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늘 주일에 교회 와서 목사가 전하는 말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만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들은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살아내므로 또한 더불어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 빛이 밝히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진정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면 한 교회를 다녔다고 할 때 한 3, 4년 정도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요. 창조로부터 타락, 구속으로 인해서 마지막 심판까지 이걸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그 진심을 알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교회 강단에서조차 말씀과 역사를 바르게 전하지 않으니까 교회를 4년이 아니라 30년, 40년, 50년, 60년을 다녀도 성경을 모르는 게 없는데 아는 것도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항상 우상의 어떤 한 부분으로만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그 종교인의 삶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존재,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목사와 교회가 우리가 함께 힘써서 할 일은 성도를 뭐 대신해서 천국에 입구까지 끌고 갈게 이런 그런 각종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구원함을 얻어 신의 나 앞에 설 때에, 서게 해야 되고 설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진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해서 성도들 스스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증인 되게 하는 거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교회를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꿈꾸셨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멜번 시티 교회 성도라는 이 정체성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 하나님 나라 백성, 거룩한 종이라는 그런 정체성으로 잘 무장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어떤 삶 속에 어떤 환경을 만나도 바로 그곳에서 바로 빛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초대한 이 삶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 증인된 삶이라는 사실을 바르게 알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서 그렇게 진정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이유를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채워주고 또 담당해주고 하는 어떤 힘, 어떤 그런 수호신 정도로만 인식을 하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증인된 삶이 아니라 신을 내 뜻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종교인의 삶을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는가, 좀 차분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데 믿음도 아니에요, 사실. 성경을 잘 살펴보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택하셨고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이 먼저고 우리의 믿음의 반응은 그 다음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내가 알게 된 그런 인식의 어떤 그런 순서일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은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리,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에, 그 신의 산 앞에, 그 말씀 앞에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이 초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대에 응할 것인지 아닌지부터 이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겠죠. 초대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초대는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저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는 종교인이 될 것인지, 그것을 온전하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4장 16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다. 잔치 시간이 되어 그는 자기 종을 보내 준비가 다 됐으니 오라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21절 그 종이 들어와서 그대로 자기 주인에게 그런 상태를 말했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해서 종도로 말하기를, 어서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다 이리 데려오게 해라. 자, 이런 거예요. 바로 천국의 개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개념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우린 누구나 초대됐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에 바르게 응답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가 아닌가는 바로 각 사람의 순종에, 순종하는 믿음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도 곳곳에서 바르게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고, 그래서 그분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 나라의 증인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그 사실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증인된 삶이 존재의 이유라고 해서 뭐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것을 꼭 갚아야만 하는 어떤 무거운 짐이다라는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주인답게
즐거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말씀을 따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 보내를 받은 삶의 현장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땅의 열방의 주인을 삼아서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고 빛되게 하려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각자 보냄을 받은 곳에서 세상의 하인처럼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 땅의 주인처럼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는 증인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죽음의 구덩이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는 영광스러운 증인의 자리로 부르셨는데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까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듯 하나님께 내가 원하고 바란 대로 움직이는 우상이 되라고 요구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길에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절망 속에 있는 나를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하여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영광스러운 창조의 섭리 가운데 불러주신 그 은혜 잊지 않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며 향방 없이 내 욕심대로 본능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답게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어 살아갈 이유를 아는 자들에게 행할 바는 나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순종하는 증인된 삶을 사는 거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의 편재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그런 삶을 사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이 하루도 그런 길로 나아갈 것을 감사드리고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